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 듣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해서 우리의 가진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고 또 그분의 그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만 하고 하게 하시는 것만 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증이었던 것처럼 사도들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하게 하시는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담대히 선포했고, 또 그러므로써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동일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조금밖에 능력을 안 준다든지 조금밖에 은혜를 안 줬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때 사도들, 그 당시에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 우리들의 헌신이 부족하다. 우리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결코 성령님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때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그 소욕과 그리고 또 그런 흐름과 그러한 사고와 그런 것에 얼마나 아직도 많이 물들어 있고 매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 그 성도들은 그냥 자기 삶이 완전히 복음을 위한 삶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자기들의 노후, 자기들의 가족, 자기들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족을 버렸다든지 가족을 사랑 안 했다든지 하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서로가 그내것내것 없이 그다 물건을 같이 공용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살았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없었다. 그것은 결국 그 교회 전체에서 가족들의 그 모든 각각의 사람들의 필요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서로가 짐을 지고 서로가 나누면서 서로가 도우면서 살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이런 그 저게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약하고 어리고 병들고 했으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줬다. 구제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사도들 앞에 교회에 다 헌금이 돼서 헌품이 돼서 그리고 나눠지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줬다 하는 그러한 공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를 공정히 다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족들 그 집에 가서 같이 떡을 떼면서 또그 정말 자기가 돌봐야 될 그러한 그 가족들을 사랑하며 돌본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자기들 가족들만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정말 당연히 모든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이 한 마음으로 복음에 살며 복음을 섬겼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당함으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또 그 쫓겨다닌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껏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그 바탕으로 했던, 의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 그래도 한국에서 살던 모든 거를 버리고 이민을 가면은 뿌리가 옮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에 모든 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뿌리 옮긴 그 나무는 정말 몇 년이 걸려야 되듯이 사람들이 자기 살던 데를 버리고 그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그 희생과 충격을 이렇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거를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곳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형성해 나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흩어진 성도들,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가가지고 그 다비다를 고쳐준, 죽은 자를 살려준 그러한 사건이 그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가 욥바에서 그 피장 집에 그 가죽을 갖고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시몬 집에 며칠 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몬 집에 거하는 그 동안에 지금 오늘 10장 보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그 백부장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군대니까 로마 군대예요. 그런데 그때는 로마 식민지니까 어떻게 보면 적국이잖아요. 적국의 또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도 백부장이 거기 나오지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믿음을 칭찬해 주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은 정말 그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인정할 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믿음이 약했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겨왔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신앙 같지요. 지금 이방인들이 가진 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직분도 가졌고 뭔가 경건하게 정말 그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십일조도 잘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 정말 너는 믿음 있어라고 봐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기가 엎드려 사는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없애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섬김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또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거예요. 특별의식 속에, 선민사상 속에 다른 사람들을 없애여기고 정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그랬고, 그들을 맹인이라고 그랬고, 그들을 화있을진저하고 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주셨다는 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 속에서 오시고, 그리고 모든 복음이 사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그 구성하게 된그 사람들도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으로 번졌다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들을 완전히 멸절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을 뭔가 정죄하고 또 유대교를 정죄하고 우리들만 잘 믿고 우리들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착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의 과거의 종교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뭐예요? 새 피조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누구든지 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은 전 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볼때 지금 욥바에서 그 베드로가 시몬 집에 머물른 것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 보통 때 같으면 별로 가지도 않을 곳이요, 상관하지도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시몬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나? 로마 사람이니까 자기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돌봤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섬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 예수님을 인정한 그 백부장이 있고 또어그 십자가 옆에 있던 그 백부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그 군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찾아주십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뭐 아나니아라 부른 그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기도하는 그 고넬료가 유대인의 그 누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는 우리들이 가진 모든 그 편견이나 또 그러한 가치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 우리 주위 있는 사람이 항상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뭔가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뭐가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거나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것, 외모적인 것 갖고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모든 인생의 죄의 종이 되어서, 모든 인생이 죽어 멸망하는 그러한 그 숙명을 갖고 태어난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직접 고넬료야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찾아주셨다. 그것은 이 고넬료에게도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 천사가 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너의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그 피장집에 있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장 시몬의 집은 해변가에 있으니, 이 욕바는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듣기 싫어해서, 그걸 순종하기 싫어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욕바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욕바는 항구입니다. 근데 또이 피장의 집, 시몬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이 시몬의 집은 지금 해변가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게 모든 것들이 즉각즉각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그 환상 속에서 천사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는 즉각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종과 그 병졸들 중에서 경건한 한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 베드로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하자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밖에 없어요. 들은 이상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을 때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즉각 행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즉각적으로 되지 않고 뭐가 궁시렁거림이 많고 또 사랑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말 자체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기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아니, 기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까지 합니다. 그냥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그 주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가리는 내 안의 문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고요. 희락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쁨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강인데.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기뻐하지도 않고 평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고 궁리하고 잔뜩 짐을 지고 감사는커녕 뭐가 모자라서 계속 더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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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불순종이요, 불신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범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건들을 그냥 후딱후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뭔가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피장 시몬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금방, 뭐랄까,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지금 이 고넬료 경우는 이게 무슨 큰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무슨 큰 해가 있든지 큰 자기의 어떤 시험을 받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순종하기 쉬운 얘기다. 뭐 그렇게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이라는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별일 아닌 것 같지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구제를 기억하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뭐, 그리고 가서 사람들을 곧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와라.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거나 정말 기뻐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그건 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경홀히 여기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이미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은혜를 충만케 하셨다는 자체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보다, 우리 어떤 사건이나, 우리 어떤 슬픔이나, 우리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것보다 큽니다. 그럼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보다 커요. 나보다 커요. 우린 은혜의 풍덩 담겨져 사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에 담겨져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쁨을 한 방울 한 방울 내리고, 평강을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거는 그분이 나를 차고 넘칠 때, 기쁨도 넘치는 거요, 감사도 넘치는 거요, 평강도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 사시는 실체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실질적인가, 얼마만큼 정말 크신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은혜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은혜로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또 없는 듯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변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고넬료는 환상 중에 그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종을 보내서 이제 지금 베드로를 청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베드로가 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기 비몽사몽간에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그 시간은 제9시쯤이라 그랬으니까 오후 3시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시간은 그 다음 날낮 12시쯤입니다. 제6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루 다르게 그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냐면은 하늘로부터 그큰 보자기 같은 그러한 그릇이 나오면서 그 속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 여러 가지 짐승 새들 그리고 정말 그 베드로가 생전 먹어보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으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구약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 있고 그 더러운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거는 먹지 말으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교인으로서 살아온 그 베드로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자기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갔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유대인적인 그러한 구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미국이나 이렇게 여러 데를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요. 각 나라마다 가진 그 구습이라는 문화적인 그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그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가 갖게 된그 사고지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하지 말고 너의 구습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한국에는 유교적인 게 있습니다. 불교적인 게 있어요. 또 미신적인 게 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뭐가 복잡하게 서로 많은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 않고 산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러나 그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이사하고 뭐하고 해도 다 길일인지 뭔가 그게 좋지 않은 날인지를 다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뭐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날 예식장들이 비고 뭐 하기 때문에 그날 결혼식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수지리도 중요하고요. 또, 서로 두려워하는 일, 싫어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는 죽을 사자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4층에 없고, 뭐가 그 병원에도 4층에 없고,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미국에서는 서양에서 십삼을 싫어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믿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고, 또 그것이 의지가 되고, 집을 짓는데 남향이 해가 잘 든다든지 그런 거는 오히려 자연적인 얘기지만은 그게 아니라 미신적인 얘기,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 그것의 매입니다. 그걸 꼭 지켜야지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아무거나 먹으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 하늘로부터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안 해봤던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저기 물에 가서 헤엄치라라고 하면은 나는 여태까지 수영해본 일이 없는데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게 하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하게 하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정말 뛰어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그 어떤 반응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 안에 있던 것이 튀어나온 겁니다. 안 해봤던 거. 그리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더더군다나 그것이 율법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지경을 자꾸 넓혀주시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담을 자꾸 허물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그 벽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떠한 구습, 가치관, 종교적인 그러한 전통, 그런 것도 복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거는 외식적인 게 많지, 그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는 잘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정결케 하신 것, 그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모든 짐승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은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들 먹으라, 다 받아들여라. 잡아먹으라 그래서 그들을 뭐가 침략하고 그들을 다 죽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너의 거로 받아들이라라는 얘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마음 넓은 게다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 하나 넓히는 게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하나 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만이 넓어져요. 그리고 이럴 수 없어 하고, 난 이런 대접 받으면 절대로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점점 낮추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받는 대접? 나도 받을 수가 있는 똑같은 인생이야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집니다. 종 대접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뭐가 천대시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런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은 별종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누군가가 조금 인사도 안 해도 모른 척만 해도 막 서러워지고 막 기가 막혀지고 그런 우리들이 모든 인생을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하도록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을 택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취급받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고 얼마나 비통해해요.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의 주 왕의 왕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고집하고 나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머리 꼭대기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는데 우린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딛고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낮춰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네가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흰 눈같이 희게 한 그것을 너희들이 아직도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죄인으로 돌던지지 말아라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들을 너희들도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받고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랍니다.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용서한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정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자기를 찾아주시고 그 자기를 용서하시고 그 자기에게 임해 주심으로 지금의 베드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면 너도 그거를 받아들여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다니 자꾸 뭐가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대답을 안 했거든요. 베드로가 먹겠다고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시몬을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나니아하고 그 사울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지금 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믿음을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 거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고넬료한테 그냥은 절대로 가지 못할 사람인 거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고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도 로마 백부장한테 시몬 베드로가 절대로 거기에 가지 못할 그럴 그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깨쳐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그 사울을 어떻게 아나니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 네가 가라라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 회심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는 바나바가 가서 또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울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바나바가 가서 증거해 줬어요.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와의 그 만남 속에서도 성령께서 각각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둘다 명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둘다 그것에 즉각적으로 그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찾는 그 사람이니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빠 두어 형제도 같이 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그를 불러오라라고 저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냥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본 것은 그 보자기에서 내려온 여러 그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 그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너를 초청하려고 그 종들을 보냈으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나니아하고 사울 경우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거를 이미 그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본 환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였지 고넬료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환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걸려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 종들이 왔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내가 보낸 자니까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거는 성령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무엇을 말할지 뭐 할지를 미리 하지 마라. 그 자리에 가면은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이상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도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꼬치꼬치 따져서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끝까지 다 알아야지 뭔가를 순종하려고 하는 건 많습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실 때는 그냥 네 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그 자세입니다.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 그 고넬료가 그 천사의 지시대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뭐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그 강림이 의미하는 거를 뭔가 제대로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이르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자 지금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일을 하시는 일도 없고 실수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에요. 그는 로마의 병장, 백부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 안에 가두어지는 이스라엘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 족속에게 전 민족에게 나아가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두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는 깨달아서 절대로 가지 않을 그런 곳에 절대로 만나지 않을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뭐 자기 소개하고 막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런 거안 해도 뭐 성령께서 서로 믿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남보고 믿어달라 믿어달라 해서 믿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사람이 아무리 소개를 한다 그래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에는 비할 바 아닙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소개하게 하신 하나님은 각기에게 다 성령께서 계셔서 그 바나바를 알고 있었고 그 바나바의 그 말을 성령의 말로 믿을 만한 서로의 지금 이음주를 이미 갖고
가지고
있는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고넬료하고 그 베드로 또 사울과 아나니아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입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성령이 각각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했을 때, 뭐 믿는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저로서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렇지만 상대방도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됩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소개해서 누군가가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이게 사람의 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응? 그 소개한 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걸리고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아,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하다고 그린 만큼 실망할 수도 있고 시험에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사람하고 지금 만나게 했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서로의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가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안 굉장하니까 안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게 유익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사람의 소개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상대방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우리는 정말 요만큼 칭찬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 마음껏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똑같이 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10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으면 듣는 사람은 100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100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왜 10밖에 안돼 하고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각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각각에게 소개하신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한 일은 오히려 다 깨집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들을 그 집으로 유숙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같이 고넬료 집에 떠났는데 요파에 있는 그 두어 형제도 같이 떠났다. 여기 자꾸 동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은 더욱더 여러 사람들에게 그 보여지고 또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으로 인하여 점점 그 나타나고 또 열매 맺게 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섬기는 그 섬김으로 또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모두를 우리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손길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